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의 휴전 위반으로 이달 말 예정된 평화회담 개최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터키와 러시아는 지난주 시리아 전역에 적용되는 휴전을 중지하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평화회담 개최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오늘 만일 휴전 위반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면 평화회담은 좌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부소글루 장관은 특히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친정부군이 휴전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시리아의 주요 반군 단체들도 정부가 휴전을 위반해 평화회담 참가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들은 다마스쿠스 인근 바라다벨리 지역에 최근 2주째 시리아와 러시아군 전투기들이 통폭탄을 투하하는 등 연일 폭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 의회는 지난해 7월 실패한 쿠데타 이후 발령된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 추가 연장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쿠데타 주동 세력으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 학자 페툴라후 길렌의 추종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국가 비상사태 연장 이유를 밝혔습니다. 터키 경찰은 그동안 쿠데타에 연루된 혐의로 4만여 명을 체포하고 길렌의 활동과 관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 등 10만 명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로 터키 당국은 의회의 승인 없이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언론사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퇴임 전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테러 용의자들을 해외로 추가 이송할 계획이라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대통령이 되면 관타나모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겠다며 오바마 행정부에 테러 용의자 석방 중단을 요구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취임 당시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의회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뒤 수감자들을 해당 국가에서 기소되도록 송환하거나 제3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송하는가 하면 재판 없이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가 호주와의 모든 군사협력을 중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 대변인은 양국 간 군사협력이 지난달부터 중단됐다며 이로써 합동훈련 등 다양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국방장관도 성명에서 지난해 말 호주 군사 언어훈련소에서 인도네시아 군 장교로부터 일부 교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특수군인 코파수수는 호주 퍼스에서 공군 특수부대와 함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일간지 콤파스 신문은 코파수수 교관이 훈련소 내에서 인도네시아의 건국이념인 판차실라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료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수감자 158명이 집단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무장괴한들이 필리핀 남부 키타파완시 북코타파토 지구 교도소를 공격한 직후 한꺼번에 탈출했습니다. 무장괴한 100여 명은 현지 시간 새벽 1시 15분쯤 교도소를 공격해 2시간가량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교도관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탈주범 추적에 나서 14명을 체포하고 6명을 사살했으며 2명은 투항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임 중 사용한 이메일 1031건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는 미 연방수사국 FBI에서 받은 1850쪽 분량의 자료를 어제까지 공개하도록 한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문서들 중 상당수는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 2014년 국무부에 제공한 문서들과 거의 중복되며 일반에도 거의 공개된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4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e do not believe that he at this point in time has the capability to tip one of these.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려면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조너선 맥도웰 미 하버드대 박사가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확장 억제 등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내일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9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3m까지 일고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의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보고했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담고 있는 북한의 석탄 수출 차단 등 강력한 제재 조항들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외 노동자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대북 정보 유입 강화 등 북한 정권의 취약 분야들을 지속적으로 공략해 나갈 방침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새해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노력이 계속될 예정이라며 1월 중에도 주요 우방국들의 독자 제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군사적 억제 차원에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등 미한 두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측과 기존의 대북 압박 기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와의 고위급 회담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양국의 포괄적 동맹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무장관이 취임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회담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해 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신행정부 한미 상호간 편리하며 가능한 빠른 시점에 외교장관 방미 등을 포함한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실시함으로써 긴밀한 대미 협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는 아울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최근 보이고 있는 보복성 움직임에 대해선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대북 공조를 견인하는 노력 또한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당초 지난해 도쿄에서 개최하려다 연기된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해 상반기 중 이른 시기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주최국인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국회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이지만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도 정상 외교를 진행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도 2017년 업무 계획 보고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위주로 한 대북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 공세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간 대화에만 나서겠다는 기존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업무 보고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비핵화 대화를 우선으로 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다른 분야로 대화를 넓혀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먼저 대화 제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 방안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인권이나 민생 문제 등 다른 현안들과 연계한 정책 수단들을 동원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아울러 직속 조직인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올해부터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발간해 향후 책임 규명의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핵물질 보유량 확대 등 핵능력 고도화에 혈안이 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사시에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는 특수임무여단의 창설을 올해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새해 업무계획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4일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 보유량을 늘리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속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혈안이 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통일전선 책동 강화와 함께 전략적, 전술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특히 한국 군당국이 최근까지 평가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과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진행 현황을 최신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늘렸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현재 핵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40여 킬로그램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최대 8기까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민구 장관의 지난해 9월 한국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내용입니다.
플루토늄의 양이 현재 약 40여 킬로그램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핵물질을 더 많이 확보하고 핵무기 개발의 기술적 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함께 유사시 북한 전쟁 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특수전 부대인 특수임무여단은 한반도 유사시 평양에 진입해 핵무기 발사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전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 지휘 시설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당초 오는 2019년 특수임무여단을 창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또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에서 2030을 확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엔 한국 육군 동원 전력사령부 창설을 비롯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군 구조와 전략 최우선 증강 방안 등이 담겼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최우선 증강할 것이라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와 도발 원점을 직접 타격하는 킬체인,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역량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어 국방 사이버 안보 태세 강화 방안으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기반한 악성 행위 탐지 체계 도입과 사이버 인력 확보와 양성, 사이버 전문 직위 선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올해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 변화 전망 속에 중국의 적극적 대외 정책 등에 따른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대북 정책과 동맹 현안 조율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일본과는 정보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과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관련해 다양한 소통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려는 한국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제5차 미한 고위급 전략협의를 갖기 위해 내일부터 4일 동안 미국을 방문한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라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대북 압박 지속과 추가적인 제재 조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한 고위급 전략협의는 지난 2015년 10월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 고위급 간의 협의를 강화하자는 합의에 따라 신설돼 지난해 2월 처음 개최된 뒤 분기별로 열려왔습니다.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도 내일 열리는 제6차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오늘 미국 워싱턴 DC로 떠났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탄두 장착 기술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설명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현재 시점에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do not believe that he at this point in time has the capability to tip one of these with a nuclear warhead.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정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김 위원장이 계속 그런 능력을 갖기 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ut we do know that he continues to want to have those capabilities and he continues the programs continue to march in that direction.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 연설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북한 중단거리 미사일의 핵탄두 탑재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채 모든 나라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창구와 수단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과 조력자들에게 분명히 하고 불법 행위에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스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상황과 관련해 평가가 달라진 게 없다며 만약 평가가 바뀐다면 정보기관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피터 쿡 대변인은 미국은 여전히 탄도미사일 방어, 동맹국 방어, 미 본토 방어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을 자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구도를 축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핵 문제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최대의 도전이며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첫 일정으로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분야 4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해는 북핵 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구도를 만들어낸 만큼 북핵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를 위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해야 할 것이며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고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한국의 역대 정부가 대화와 압박 등 여러 가지 시도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은 지난해 잇따라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이에 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하는 등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이 같은 대응이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처럼 급증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기지 이전 등 핵심적인 한미동맹의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두 나라의 국방협력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이제 잠재적 위협이 아닌 현존하는 위협이 됐다고 황 권한대행은 지적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국방부에 이에 대한 철저한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테러 등 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 분야 새해 업무와 관련해 황 권한대행은 한미 간 주요 정책들이 트럼프 신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북한은 도발 위협과 평화 공세를 반복함으로써 대한민국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있는 올해 한국 정부는 국민과 합심해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최근 석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항구를 향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당국이 발표한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유엔은 북한 석탄 수입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탄 수출입 항구로 알려진 중국 친앙다오항 약 10km 지점에 북한 선박 3척이 머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금릉 5호와 금산호, 원산 2호는 1일부터 3일 사이 이 지역에서 석탄으로 가득한 친황다오항 입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석탄 취급 항구인 룽커우와 펑라이에는 북한 선적 금해호와 금호 1호가 입항한 채 정박해 있었고 룽커우항 약 2km 지점과 10km 지점에는 또 다른 북한 선박 수송호와 전운 68호가 대기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옌타이항 인근과 르자오, 난샤낭 등에도 멀지 않은 곳에 적어도 8대의 북한 선박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들 선박도 2일과 3일 사이 도착해 출발 시점이 새해 이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린 트래픽은 이들 선박들의 종류가 석탄 등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벌크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 지도에 따르면 해당 선박들이 대기하고 있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항구에는 어김없이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석탄을 싣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1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산 석탄 수입의 상한선을 정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결의 2322로 채택에 맞춰 취한 조치로 이후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한 채 공해상을 떠도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박들이 새해를 시작으로 석탄 취급 항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사실상 이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는 북한산 석탄의 수출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인터넷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1718위원회는 이 페이지를 통해 북한 석탄을 수입한 나라가 해당 날짜와 양, 금액 등을 보고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게재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화면 중간에는 현 시점의 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표가 만들어졌고 수출 상한선의 75%와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유엔 회원국들의 이를 알렸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칸도 생긴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북한산 석탄이 얼마나 유엔 회원국에 조달됐는지 보고하는 표도 만들어졌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2로는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유엔 회원국들이 매월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북한산 석탄 유입 총량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통보받은 위원회는 실시간으로 이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수출 상한선의 95%에 도달하는 즉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북한 석탄의 수출 상한선은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2017년 새해를 맞아 BOA가 준비한 인터뷰 시리즈 세 번째 순서인데요. 오늘은 북한 로켓 전문가인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대 박사와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하려면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위성 발사 로켓 대신에 무수단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ICBM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3년 뒤에는 모형 핵탄두를 탑재해 시험 발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백성원 기자와 맥도웰 박사와의 대담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현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춰가고 있습니까?
North Korea certainly is trying to develop an ICBM, but they don't have one right now today.
북한이 ICBM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그럴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당분간은 무수단을 북한의 최대 사정거리 미사일로 봐야 합니다. 그나마 괌까지 닿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던 무수단이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위성 발사체인 광명성이 있긴 하지만 ICBM과는 설계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Well, the difference is partly in the launch profile. And as far as we can see, they've never tested the Gwangmyeongsong rocket.
발사 형태가 다릅니다. 북한은 광명성 로켓을 미사일 발사 방식으로 시험한 적이 없습니다. ICBM은 훨씬 높고 멀리 날아가야 하지만 위성 추진체는 매우 빨리 상승한 뒤 수평으로 날아가며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만큼만 움직입니다. 이 은하 광명성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가 많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는 미국에 닿을 수 있는 ICBM 개발과는 구분지어야 할 겁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체가 곧 ICBM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가요?
Yeah, I think that UNHA, although you know it does give them more experience in large rockets, I don't think that's what the
그렇습니다. 북한이 은하 위성 발사체를 통해 대규모 로켓에 대한 경험을 쌓겠지만 이게 ICBM의 기반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화성 10과 북극성이 다음 세대에 보다 장거리 미사일로 진화할 실제 무기 시스템입니다.
북한의 ICBM 개발에 어떤 걸림돌이 남아 있죠?
The first thing is they need a bit more reliability. As you know, the test flights of the Musudan, the
사거리가 훨씬 짧은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도 지난해 단 한 차례를 빼고 모두 실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대형 미사일의 기본적 발사 기술을 완성해야 합니다. 특히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대형 상단 로켓 기술을 익혀야 하고요. 지상에서 실험한 대형 고체 연료 엔진을 실제 발사에 성공시켜야 하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북한이 액체와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에 모두 진전을 이룰 걸로 보입니다. 또 전 세계에 공군과 함대를 파견한 미국과 달리 북한은 발사 미사일을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외부 기지가 없는 것도 한계입니다. 여기에 대기권 재진입 역량도 갖춰야 하는데 북한은 핵탄두가 고층 대기에서 녹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을 시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완성하기 위해선 또다시 장거리 로켓 실험이 필요한가요?
I don't think you test that as in a satellite launch. What you would probably do is do the sort of test that they did with the Musudan.
위성 발사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해 진행했던 무수단 미사일 실험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전체 사거리를 시험하는 대신 미사일을 보다 수직으로 쏴서 아주 높이 올린 뒤 매우 빠르게 떨어지게 만들면 대기권 재진입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이런 식의 실험을 하는 걸 또 보게 될 겁니다.
굳이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하지 않아도 중요한 ICBM 기술을 익힐 수 있다는 얘기군요.
For most purposes, yes. So everything but testing the long range, testing the guidance, right? So that's another thing. As the missile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만 미국 등을 겨냥할 경우 지구의 중력장이 미사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서 정확한 유도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건 별개의 절차입니다. 하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은 보다 짧은 사거리 미사일로도 실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도 1950년대 중거리 미사일인 주피터 C를 쏘아올려 상단 로켓을 초고속으로 떨어뜨림으로써 초기 재진입체를 시험했습니다. 북한도 이런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시도한 적이 없는 걸로 압니다.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는 왜 자꾸 실패하는 걸까요?
There are a couple of possibilities, not all of which involve the missile actually failing. Some of these explosions that the U.S. is
실패한 걸로 알려진 몇몇 발사는 실패가 아닌 고의 폭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미국도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던 단계에 그렇게 했습니다. 엔진 개발 초기엔 발사 후 20초가량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지 점검한 뒤 제어가 가능할 때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100km 고도까지 도달했다 폭발한 지난해 6월 실험은 계획된 파괴였을 겁니다. 물론 북한의 일부 무수단 실험은 굴욕적인 실패였습니다. 무수단 미사일 대대를 배치하려면 엔진 결함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아직 그런 신호가 안 보입니다.
그럼 북한 미사일의 엔진과 유도 제어 장치 수준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온 걸로 판단하시죠?
They're still really using rocket engines that are derived from old Soviet technology.
북한은 여전히 옛 소련에서 사용한 엔진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액체 연료 엔진은 심지어 수십 년 전 소련제 엔진 성능에도 못 미친다는 관측이 있고 그나마 고체 연료 기술은 개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유도 제어 장치는 중단거리 미사일로 일정 수준의 실험을 했습니다. 장거리 유도 제어는 한쪽 농구대에서 상대편 골대를 향해 골을 집어넣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북한도 그런 실험을 할 필요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크게 개의치 않을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미사일 경납고 테러 집단 훈련소 등을 정확히 겨냥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그저 광대한 미국 본토 어딘가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만 주장하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매우 정교한 제어 기술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발사 초기 대기권 밖 로켓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북한이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더 그런 과정을 거쳐야 ICBM 역량을 제대로 갖출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 think that they are probably still 5 years away from an ICBM.
아직도 5년은 더 필요할 걸로 봅니다. 북한이 올해 위성 발사 로켓에 비견될 만한 대형 군사용 로켓을 실험할 가능성도 있지만 첫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2, 3년 뒤면 ICBM을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보다 훨씬 많은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한 시험 발사용이 아닌 무기화를 하는 데는 5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거죠.
북한이 ICBM을 2020년쯤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그럼 시기를 너무 앞당겨 잡은 건가요?
It depends what you mean, right? You were asking will they have a reliable ICBM with a warhead by 2020? That I doubt.
어떤 수준의 ICBM을 말하는 것인지에 달렸습니다. 저는 북한이 2020년에 핵탄두가 장착된 믿을 만한 ICBM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엔 회의적입니다. 대신 그때쯤이면 모형 핵탄두를 탑재해 시험 발사할 역량에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 ICBM을 배치하는 시기는 그 이후 시간이 더 지나야 되겠죠.
북한 위성의 움직임을 계속 관찰해 오셨는데요. 지난해 2월 쏘아 올린 광명성 4호 위성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Both the Kwangmyongsung 4 satellite and the older Kwangmyongsung 3-2 satellite are still orbiting the Earth quite happily.
광명성 4호와 2012년 12월 두 번째로 발사된 광명성 3호 모두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위성 모두 작동 여부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앞서 광명성 4호가 안정적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고 최근 자료를 봐도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이게 위성이 죽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안정화됐기 때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위성이 찍은 어떤 사진도 본 적이 없고 무선 신호도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명성 4호는 지난해 2월 발사된 뒤 시간이 지나면서 궤도 높이가 8km가량 떨어졌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앞으로도 수년간 궤도에 머물 겁니다.
북한은 광명성 4호를 성공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Just because it doesn't transmit when it's over you doesn't mean it doesn't transmit when it's over Pyongyang.
물론 광명성 4호가 북한 상공을 지날 때만 무선 신호를 보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기관들은 관련 정보를 갖고 있겠지만 외부에선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북한이 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공개한다면 성공을 과시하는 선전적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위성 사진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미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로부터 이 북한의 미사일 역량과 개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 이 북한이 세계에서 아주 위험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전국 불안이 가중됐던 한국은 위험도 순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북한을 국가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수출입은행의 영국의 금융전문지 유로모니가 공개한 국가 위험도 순위에서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평가 대상 186개 나라 가운데 182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국가 위험도는 2016년 상반기에도 같은 순위였습니다. 정치 안정과 경제 성과, 채무 불이행 여부, 자본시장 등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유로머니 국가 위험도는 등수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높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그리고 2008년에 유로머니가 집계한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순위에서 한국은 2016년 하반기에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 정세가 악화했지만 유로머니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 위험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가 위험도 평가에서는 북한이 최하위인 7등급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OECD의 국가 위험도 평가에서 줄곧 최하위 등급에 속했습니다. OECD 순위는 0에서 7까지 전체 8등급으로 7등급이 국가 위험도가 가장 높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이후 소득이 높은 나라에 들어가 이 위험도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밖에 140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ICRG 순위에서 북한은 지난해 상반기 129위로 역시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ICRG는 미국의 투자위험 분석단체인 PRS가 정치, 경제, 금융 위험도를 근거로 해 매긴 순입니다. 북한의 ICRG 순위는 지난 2012년 이래 3년 동안 134위에 머물다 2015년 하반기에 128위로 조금 상승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ICRG 순위는 2016년 상반기에 10위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한국 내 탈북민단체가 최근 제출한 북한 인권유린의 가해자 증언 기록에 대해서 적절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민간단체인 NK지식연대 김흥광 대표는 ICC가 검사국 담당자 명의의 서신에서 탈북자들의 인권 가해자 증언 기록을 ICC 회부의 조건 등을 담은 로마 규정의 조항에 따라 적절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NK지식연대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민인권탄압에 동원됐던 탈북민 10명의 가해 사례 증언들을 모아 지난달 23일 ICC에 제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책임자로 지목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된 지 1년이 지나갔습니다. 미 국무부는 원비어 씨에 대한 영사 접견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거듭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비어 씨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건 지난해 1월 2일입니다.
I understand the severity of my crime.
평양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억류된 뒤 3월에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북한은 수갑을 찬 채 법정으로 끌려나온 원비어 씨가 잘못을 뉘우친다며 울먹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My brother and my sister leave me. I beg that you see how I am only human.
국무부의 한 관리는 3일 BOA에 미국 정부가 억류 1년을 맞은 원비어 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이 그를 용서하고 특별 사면에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U.S. government continues to actively work to secure Mr. Warmbier's earliest possible release.
이 관리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정기적이고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르켈 스티에른 레프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는 지난해 11월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인 억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제라며 거의 매일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re constantly working almost on a daily basis with these cases. So it's really high on our agenda.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원비어 씨에 대한 스웨덴 대사관 측의 영사 접견이 지난 3월 2일 이후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Representatives from the Swedish embassy have not been granted consular access to Mr. Warmbier since the visit on March 2nd.
미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억류 중인 미국 시민을 정치적 선전을 위한 볼모로 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원비어 씨가 재학 중인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앤소니 드 브로인 대변인은 3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원비어 씨의 불행한 상황에 긴밀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그의 가족과도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거리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에 온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탈북민 유형을 보면 입국 당시 20, 30대 젊은 층이 전체의 58%로 절반이 넘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정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거리의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사실 뉴스에서 되게 많이 봐가지고 그냥 좀 예전보다는 좀 친근하다 그래야 되나? 그냥 좀 약간의 선입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고 그냥 우리 나라 같은 그냥 한민족이라고 생각되고 학생들이 가족하고 같이 내려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직업을 갖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기가 직업을 갖는 걸 보면서 북한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잘 자라고 있고 또 잘 적응을 하고 있구나.
아, 방송에서만 보죠. TV에서 같이들 나오잖아. 저 연예인들하고 나와서도 그런 거 잘 보죠. 성공했다 싶지. 힘들게 와서 여기서 편하게 사니까 성공했다 싶지.
만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지나가는 길에 스쳤던 적은 좀 있었겠죠? 드라마에도 탈북민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태영호 공사가 지금 망명해가지고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 같은 걸로도 좀 접하는 거고요.
만나본 적은 없어요. TV에는 많이 봐요. 계속 봐요. 저 사람들이 북한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탈북을 했을까. 또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통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라오스로 해서 제3국으로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얼굴이 너무 밝아. 그런데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요새는 워낙 탈북민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 우연치 않게 뭐 지인을 통해서 이제 탈북민을 만나봤던 경험이 있고요. 그 이후로 좀 꾸준히 관심이 생기고 또 TV 방송에서도 탈북민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아, 탈북민들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뭐 이런 소식들 자주 접합니다.
탈북민을 실제로 접해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텔레비전 같은 매체를 통해 접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탈북민을 만나도 처음에는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민들이 늘면서 관심이 더 높아졌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거리감을 더 느낀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안 좋은 선입견으로 많이 봤었고 좀 신기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봤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냥 보고 있고요. 관심도가 저는 좀 더 낮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지 않으니까 와 신기해 이러면서 뉴스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뭐 나와도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각각 느껴지고 말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 제가 그 6.25 때 중학교 2학년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피난을 갔거든요. 이제 저 고향으로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그때 일주일을 걸려서 고향에 갔는데 그때 그 과정이 지금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괴롭거든. 그거보다도 수백 배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중국을 통해서 공안원들 피해 가면서 무사히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는 그분들은 진짜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보다 천원이에요, 천원.
아무래도 직접 만나기 전에는 그분들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비해서는 좀 이해도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뭐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뭐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즐거움도 있는 거니까 그런 또 너무 어두운 면만 또 보는 거는 또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탈북민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탈북민을 통해 언젠가 통일이 되었을 때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고 남북의 사회를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이 통일 이후에 두 사회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먼저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통일을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좀 더 그 통일 이후에 그런 쪽의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더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먼저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적응을 해야 될지 뭐 이런 면에서 뭐 그분들이 더 많이 도와줄 것 같고 우리는 사실 뭐 좀 특이한 그런 시선보다는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탈북민들이 나옴으로써 오므로써 북한의 실정을 얘기하잖아요. 있는 자기의 삶 겪은 거 이거를 전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국민들도 반신반의하겠지만은 저는 6.25를 겪었기 때문에 공산체에서 3개월을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우리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이제 탈북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북한 사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은 그 북한 사회를 경험을 해봤던 분들이고 또 남한 사회도 경험을 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착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 같은 것들이 향후 우리가 통일 시대를 맞이했을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탈북민 3만 시대를 맞아 한국 정부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탈북민 고용을 확대하고 탈북 청년의 한국 학교 적응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 통합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조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초미세먼지가 가득했군요. 날씨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예, 한반도 주변 지역 대기 상황을 보여주는 위성사진 오늘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거대한 덩어리가 중국 대륙에서 한반도 쪽으로 움직였는데 이게 바로 초미세먼지 스모그의 이동이었습니다.
예.
제주도와 전라남도 지역을 제외한 한국 전역에 이 스모그가 뒤덮였는데요. 이 위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는데 기온도 좀 뭐 9도에서 14도 정도로 3월의 봄날 같은 날이었는데
예.
이 공기는 아주 매캐한 스모그로 답답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초미세먼지는 그야말로 입자가 아주 작은 먼지여서 이게 몸속으로 들어가면 이 호흡기에도 안 좋고 이 건강에도 그 악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호흡하는 데 필요한 공기의 양이 한 2만 리터라고 하는데요. 이 초미세먼지 속의 바깥 활동은 이런 그 나쁜 공기가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 초미세먼지는 역시 발암물질로 지정도 했습니다. 성면의 위험성이라든지 어떤 간접흡연, 흡연 담배 연기의 위험성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각종 중금속 등 오염원이 많아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한국은 중국발 스모그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대기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정체가 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높아진 겁니다. 오늘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 주의,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는데요. 전문가들이 이럴 때 바깥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단하기보다는 짧게라도 계속 실내 공기 역시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스크를 쓸 때도 80% 이상의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특수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한국 사회를 뜨겁게 만드는 뭐 최대의 쟁점은 최순실 박근혜 사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네, 특검의 출석 요청을 받았던 비선실세 중심인물 최순실 씨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오늘도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돼서 구금 상태인 딸 정유라 씨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였는데요. 계속해서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최 씨에 대해서 특검은 강제 구인과 또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소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특혜를 받고 대학을 들어가고 또 입학해서도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들을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여러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국회 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이 그 정유라 씨가 입학한 이화여자대학교의 관계 인사들이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장에서 이들은 모른다, 만난 적이 없다 이런 부인의 답을 내놨었는데요.
네.
뭐 이화여자대학의 총장, 세육대 학장 그리고 다수의 교수들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과 또 학점 관리에 특혜를 줬다는 그런 연관이 있다는 교육부의 감사관실의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네.
이화여자대학 관계자들의 청문회 위증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요. 또 덴마크 재판정에서 한국 언론 기자들에게 밝힌 정유라 씨의 발언 자체도 이 교육부 감사 결과와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특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현재 덴마크 경찰에 구금돼 있고요. 한국 특검은 이 정 씨를 한국으로 압송하기 위한 그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번 주 안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한 부분이죠. 반정부 문화예술인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파문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곧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특검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소환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건데요.
네.
이 한국 정부가 좌파로 분류한 인사들뿐 아니라 최순실 씨의 어떤 이권 개입에 방해가 되는 인사들까지 이 명단에 포함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이 문제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하달했다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부분에 국가정보원도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서 특검이 수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뭐 한국 문화예술인들의 살생부다라고 불릴 정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성된 것이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3월 사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는 무려 9,473명의 문화예술인들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예.
세월호 시국 선언을 한 문인들도 있고요. 야권의 대선 후보를 지지한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체제, 반정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
한국에서는 노벨 문학상 후보라고도 막 얘기가 되고 있었던 시인 고은 씨, 또 지난해 그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씨도 각종 정부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그 블랙리스트 인사였습니다.
예. 이름이 올려진 문화예술인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겠군요.
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의 관리 대상이 됐다는 것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아직 유명 인사는 아니구나 하면서 좀 자주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까요?
최근 문화예술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항의 시위를 열었는데요.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항의한다는 의미로 검은색의 대형 그 쓰레기를 담는 비닐봉투를 머리에 썼다가
네.
삐져버리는 그런 항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문화체육부 장관을 처벌하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항의도 문화예술인답게 했네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가 따뜻해지고 있어서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좀 바뀌고 있네요. 서해에는 네네. 멸치가 잡히고 동해에서는 자리돔이 잡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그 바다와 연관되어 있는 어종들의 어떤 그 뭐 대명사들이 있는데 이게 바뀌는 겁니다. 멸치는 남해 특산품이었고요.
예.
자리돔, 목돔은 제주도에 가면 꼭 먹어봐야 되는 그 맛난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지금 서해에서 멸치, 동해 자리돔으로 바꿔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예.
바다의 수온이 점점 올라가서 각 지역별의 주요 어종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 동해에서 흔했던 명태 등 한류성 어종은 귀해졌고요.
네.
남해 지역 어종 동해와 서해로 진출하고 있고 제주 인근 바다에는 저기 아래 그 대만과 필리핀 등지의 난류성 어종이 어부들의 그물에 자주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해 경북 영덕에서 잡혔던 고래상어, 제주도 바다에서 출몰하고 있는 파란고리 문어, 참치 등 이것들도 대표적인 아열대 어종입니다.
바다의 온도가 변하면서 거기에서 서식하는 이제 물고기의 생태도 바뀌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느 바다가 어떻게 온도가 바뀌고 있는 건가요?
네. 그 한국국립수산원과 한국수산관리자원공단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 1968년부터 2015년까지 48년간의 수온 변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한반도 인근 표층의 수온이 평균 1.11도가 올랐습니다.
예.
사실 뭐 1도라고 하면 큰 수치는 아니지만 바다에서의 바다 생태계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특히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해보다 동해, 서해 쪽의 수온이 더 많이 올랐다고 분석했는데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같은 기간에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수온 상승, 한국의 절반이 채 안 되는 0.43도 수준이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주는 선거가 여럿 있었죠.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영국의 국민투표가 있었고요. 또 워싱턴의 이단아로 불리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주목해야 할 선거들이 세계 곳곳에 예정돼 있습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4선 도전을 결정짓는 총선거가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도 올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뉴스 따라잡기 오늘 시간에는 2017년 주목해야 할 세계 주요 선거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